안식일 3절, 4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6절까지 나타나 있지만 3절과 4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4절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오늘은 예배의 한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저 열심히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꾸준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그런 기도를 결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종교가 있고 또 종교가 있는 곳에는 그에 부합하는 예배 행위나 혹은 기도 행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자연적인 최심층의 충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인간의 삶의 본질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있고 또 기도와 아울러서 종교 행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평온할 때는 물론이고 전쟁이나 또 매우 심각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던 어떤 사람도 부모가 혹은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그저 어디라도 달려가서 기도하고 싶은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은 눈부신 현대 문명을 이룩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이 이룩해놓은 이 눈부신 현대 문명이 인간을 정말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셨죠? 지금 지구의 기온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향후 20년, 50년이 지나면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한반도는 이제는 아열대 식물로 그냥 다 도배되어 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더위로 적어도 600명 정도가 죽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도 함께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선무도 혹은 요가 또 혹은 힌두교 같은 이 동양 종교들이 서구인들에게 매우 깊이 이 충동을 주고 그들이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이상 미신이나 우상숭배나 종교는 점점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도 함께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참으로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치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마음을 속내를 털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응답받았다라는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단순한 종교행위, 어떤 의식의 절차에 불과할 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기도보다 허망한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듣는 신인 그 존재가 세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기도한 내용을 들어줄 수 있는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실제로 행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능자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는 인간의 상태를 매우 궁휼히 여기는 그런 궁휼의 신이어야만 되고 세 번째로는 인간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신이어야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예를 든 바대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전능자 그리고 인간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궁휼의 신 그리고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어디 있나요? 마음에선 초월자이긴 하지만 내재자는 아니죠. 석가는 범신론과 관계되어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석가는 초월자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임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자로서 우리와 영적 교통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시오.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의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 구절을 딱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구태여 우리의 필요를 아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시면 알아서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빌어서만 빌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을 오해한 데서 나온 그런 잘못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불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지요. 그러면 그저 가만 기다리면 비가 알아서 올 건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열심히 기도했고 사환을 시켜서 일곱 번이나 비가 오는지 보라고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긴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은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기도로 구하지 않는 것은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땅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저는 기도를 하지 않은데도 제가 그냥 마음이 원하기만 했는데도 제가 원하는 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겠지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역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한 가지 생각은, 그것은 기도를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뢰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절에서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살펴봤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부분에 주기도문이 3부에 들어있습니다. 3부는 감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아마 86문답부터인가 감사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바로 그 뒷부분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한 이후에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지금 당장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에서 감사를 한번 빼보십시오. 기도의 요소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죄를 토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피를 아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소를 만약에 빼버린다라고 하면 기도는 뭐가 될까요? 기도는 떼쓰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억지를 부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왕 드리면 하나님께 열납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백날 첫날 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의미 없고 그것처럼 허송세월 보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가 열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이름, 즉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질문은 참으로 기본적인 질문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물으면 그저 좀 아는 사람은 아멘이라는 말은 그저 진실로라는 뜻인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지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윤주일 학교 학생들도 같이 함께 어른들과 함께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문구는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우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문맥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시고 죽고 승천하시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함께 물리적으로 계실 때에는 그들의 필요를 주님 자신이 친히 채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절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옆에 있었을 때는 주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지만 주님이 물리적으로 떠나가시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천지간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모든 천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신자의 기도를 듣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직접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신자의 필요를 채웠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타난 본래 문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그 은행에 돈이 저축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다음에 그 전표를 가지고 돈을 내어줬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서 신자들에게 신령한 그런 은혜와 복을 끌어내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하늘에 신령한 것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피를 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처럼 똑같은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신자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6절, 27절 두 절을 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도 문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20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양자될 것을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속받을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욥처럼 자신의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정말 그런 시점이 되어도 내가 끝까지 주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신도 없고 실제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함, 26절에 말하는 연약함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실상에 문제가 뭔지 잘 아십니까?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른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내 영혼에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모르는 무지한 자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긴 하지만 정작 나의 필요가 뭔지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서 그저 허공에 치는 듯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막상 기도를 하려고 엎드리긴 했지만 그저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다가 싱거워서 자리를 뜨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연약함이에요. 더욱이 우리 자신의 영적 필요와 실상을 생각하고 참으로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서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내가 과연 내 영적 형편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그 형편에 부합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회를 때로는 하게 되는가?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런 후회를 갖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내 위치와 내 관점에서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더라고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런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 필요가 뭔지 내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기도로 도우시되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매우 요긴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자가 기도할 때 기도의 교사인 성령을 주셔서 옳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정욕을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교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생면부지한 지구 저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조율이 되는 거죠. 기도를 왜 오래 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일 기도라 그래가지고 신이 어떤 적정 수준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무슨 40일 작정 혹은 100일 작정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날수를 치우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떤 필요를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일 금식하면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라고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뢰어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려 분별로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거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알아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임재 의식을 갖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도하기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보다 사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로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식하게 될 때까지는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한마디 기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그 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까지는 자기 필요를 아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때에도 좀 이 말 저 말도 하다가 뜸을 들여서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다짜고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경망된 그런 방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 변화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의식만 있으면요,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도 참 힘든 부분이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주의 얼굴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심과 겸손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인내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인내가 힘듭니까? 인내는 99점은 다 불합격이에요. 100점에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은 99를 갖든 1을 갖든 50을 갖든 다 실패한 것입니다. 인내가 힘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년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별로 기도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힘들어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은 꾸준히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뭐 부지기수로 그 예들이 많이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3절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괄호 해놓고 방언 금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사도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신자들이 일으키는 방언의 문제를 교훈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악기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악기를 아시지요? 근데 생명 없는 악기라 할지라도 악기가 정상적인 소리를 내면 그 악기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탬버린 소리인지 심벌즈 소리인지 비록 타악기라 할지라도 그 악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논의를 확대시키면서 악기가 고유의 음색을 내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악기는 음에 맞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보는 돈데미를 악기가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악기가 소리를 내는데 그 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면 도무지 무슨 음을 연주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방언은 어때요? 방언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방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으로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아멘하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그 특별한 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 예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한나의 경우였지요. 한나. 분인나로부터 마음이 격동되어서 그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엘리가 가만 주목해보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대낮부터 술을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가라고 책망했던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방언은 심지어 공적인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인 기도를 할 때도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의에서. 그래서 방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실 뭐 그런 체험이 좀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써놨느냐 하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종교개혁 당시 중세 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가톨릭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인정하거나 때로는 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연옥교리에 있습니다. 연옥교리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옥을 아시지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그 중간지대, 그걸 가리켜 연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옥 교리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에 죄의 그림자도 없는 정말 깨끗한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큰 죄 중에 하나님과 영영 결별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소 좀 불완전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연으로 가가지고 그 죄에 대한 적당한 그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연옥 교리에 따르면 이런 자들은 연옥에서 죄를 충분히 속량받거나 또는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받기까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죽은 그 사람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상이 낮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인들처럼 한번 삐꾸미 쳐다보고 그냥 가지 않지요? 예. 팀을 짜가지고 계속 외우고 뭐 묵주를 돌리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연옥 교리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연옥 교리는 불완전한 구원을 얻은 인간이, 즉 연옥에 가 있는 그 인간이 사후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교회가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연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사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후 구원설, 흔히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죽어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두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또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처럼 당시 만연해 있던 이런 죽은 자들의 영적 교류를 부인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자의 그 형편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못 박아두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다가 명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연옥 교리가 죽은 자들의 죄를 위한 사후의 만족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저주받을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주받을 교리입니다.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연옥에 가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애터지게 이렇게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물론 천국에 당장 가면 좋겠지만 중간 정도만 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천국 가잖아요.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는 이런 문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육체적인 죽음 직후에 직접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직접 지옥으로 던짐을 받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예배를 올려도 이들은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플 때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도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상에도 바로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사망이 이런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요? 사망이 이르는 죄, 뭐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좀 머리가 아프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 만능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 참 그럴듯하고 겁나지요. 기도 만능, 기도하면 뭐 만능일세처럼 기도는 모든